World News.
뷰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후속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29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배석합니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가담자에 미국인이 포함됐으며 사건 발생 이후 미 연방수사국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스페인 고등법원이 어제 당시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이들은 모두 10명으로 미국과 한국, 멕시코 국적자가 포함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법원은 또 이들 중 멕시코인인 에이드리언 홍창이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넘기기 위해 FBI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반북단체인 자유조선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FBI와 상호 비밀 유지에 합의하고 막대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특정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미 정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가 저궤도로 운행하는 위성을 격추하는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오늘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리의 과학자들이 지상에서 300km 떨어져 저궤도로 운행하는 위성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는 인도가 오늘 전례 없는 업적을 이뤘으며 우주 강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외교부도 이날 성명에서 이번 시험의 성공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 등 외부 공격에 대해 인도의 우주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 억지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인도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운행하는 위성을 격추하는 무기 역량을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의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 참여를 금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어제 발표한 회원국들의 안전한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침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지침은 EU 회원국들이 오는 6월까지 자체적으로 모든 통신장비에 대한 안보 위협 여부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회원국들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안보 위협 평가 대상 제품으로 화웨이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지침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EU 회원국들은 국가 안보상 이유로 특정 제품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EU 집행위원회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서방 국가들이 화웨이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화웨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야당의 대통령 퇴진 운동 등으로 전국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에서 또다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에 따라 어제부터 이틀간 휴업과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수도 카라카스 시내 상점과 은행 등이 대부분 문을 닫았으며 지하철 운행도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공보부 장관은 이번 정전 사태가 주요 전기 공급원인 수력발전소에 대한 고의적인 방화 공격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 보고서를 곧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어제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바 법무장관이 특검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는 의회의 요구와 관련해 일반 공개용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수주 안에 제출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바 법무장관은 또 특검 보고서 일반 공개가 연방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연방 대배심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반북한 단체 자유조선이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을 시인하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국무부는 미국 정부의 개입설을 일축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d nothing to do with.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미국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과 대북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are serious when we say that the final and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자기파 EMP 공격에 대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의 날씨, 오늘 밤부터 함경북도 북부 지역에 시작된 눈은 내일 새벽까지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철회 논란이 빚어졌던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대사관을 습격한 것으로 알려진 반북한 단체 자유조선이 범행을 시인하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국무부는 미국 정부의 개입설을 일축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point here is that our position hasn't changed in the least an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continue to implement United Nations.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언급한 제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핵심은 우리의 입장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이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결의 이행 목적에 대해 북한이 추구하는 안보와 발전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은 미국의 정책이자 미국이 추구하는 바로 남아있다고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재 철회가 이뤄질 예정이냐는 기자들의 추가 답변 요구에는 지난주 발표된 재무부의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재무부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당 제재, 즉 지난주 발표된 제재가 여전히 가해지고 있다는 게 국무부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전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인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중국 선박회사 두 곳에 대한 제재를 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에게 이전에 가해진 대북 제재는 그대로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언급한 제재가 기존 제재가 아니라 새롭게 발표될 제재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6일 현재 미 정부의 독자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는 21일 제재된 중국 선박회사 두 곳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란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Our goal remains the same. That's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at hasn't changed.
미국의 목표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란 설명입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 목표가 변하지 않았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미국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 그리고 동맹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압박 캠페인은 외교의 돌파구를 만들어준 중요한 요소였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 이런 과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최근 스페인에서 발생한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관련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의 개입설을 부인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전 세계의 외교 공간들에 대한 보호를 촉구해왔으며 이는 국제조약과 규범에 의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스페인 정부의 수사가 계속되는 만큼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스페인 정부에 문의하라고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스페인 언론들은 지난달 22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 10명이 침입해 공관 직원들을 결박하고 컴퓨터 등을 강탈해 도주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스페인 고등법원은 최근 공개한 공식 문서에 이들 괴한 중 일부가 미 연방수사국 FBI와 접촉한 사실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들이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반북한 단체 자유조선은 26일 자신들의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유조선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이 공격이 아니며 마드리드의 북한 대사관의 긴급한 상황에 응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대사관에 초청됐고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그 어떤 누구도 재갈이 물려지거나 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무기 사용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어떤 정부도 당시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전까지 이를 인지한 정부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조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보가 어떤 이익이나 금전을 대가로 공유되지 않았다면서도 기밀 유지 조건 아래 미국의 FBI와 엄청난 잠재적 가치를 지닌 특정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이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사건을 보도한 사실을 언급하며 FBI와 기밀 유지 조건은 깨진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조선 측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중대한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과 대북 압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serious when we say that the final and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s promised by
포드 차관보는 26일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그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 어떤 극적인 제재 완화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북한이 반론을 제기하고 싶을 것이라며 하지만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그것이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enforc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o keep pressure on North Korea in order to help incentivize
북한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하고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포드 차관보는 북한이 전략적 선택을 하면 미국은 북한이 번영하고 성공적인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목적을 위해 미국 정부는 최고위급에서부터 실무진까지 선의를 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확고한 결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간단하고 순조로우며 신속하고 순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ile we continue the pressure campaign and remain open to further engagement and
포드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추가 관여에도 열린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해서 미국 등 서방국들과 크게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이 제재 해제 요건이라는 주장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대북결의 안보리의 그 대북결의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간략하게 말하면 자신들이 15개월 넘게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는 만큼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제재들이 계속 남아있어야 할 하등의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네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최근 공개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지난 15일 평양 발언에서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최 부상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안보리가 보다 명확히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최선희 부상이 근거로 제시한 안보리 결의 조항이 있죠. 어떤 겁니까?
예, 안보리는 북한의 첫 핵실험에 따른 2006년의 결의 1718호를 시작으로 2017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결의 2397호까지 지난 11년간 10건의 대북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네.
이들 결의는 제재 내용 외에 제재 완화나 해제에 관한 조항도 담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를 근거로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겁니다.
네.
가장 최근에 채택된 결의 2397호는 28항에서 안보리는 북한의 결의 준수 여부에 따라 제재를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의 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예, 북한의 주장은 결의 내용 일부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만요?
예, 네. 북한 측 주장의 근거인 대북결의 2397호는 2항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뿐 아니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즉각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그 밖에 다른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즉각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북한의 주장은 일부만 인용을 했고 대북결의 어떤 근본적인 목적은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예,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서 제재를 부과한 것은 맞습니다.
예.
하지만 대북결의는 이 두 가지 실험의 중단이 제재 해제에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주장은 결의 2397호에 2항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최선희 부상은 비핵화 이전에는 체제를 해제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얼토당토하는 궤변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결의안의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과거 10차례에 걸친 대북결의는 대부분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네.
이들 결의는 일관되게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미사일을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의 원인이 제거되기까지는 제재가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안보리 결의상의 문구 해석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나라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또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 변화에 부응해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안보리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그리고 프랑스 다섯 개 나라가 모두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네.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채택되지 못합니다.
네.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결의안이 상정되더라도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제재 해제는 없다. 이게 미국의 입장인데요. 이 미국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본 원칙은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된 시점에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기파 EMP 공격에 대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EMP 공격으로 미국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해왔는데 처음으로 EMP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지침이 마련된 겁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기파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EMP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 조율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이 행정명령은 정보 수집과 실험, 민간 부문과의 조율 등 방어 조치들을 이행하도록 지시해 EMP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은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관련 노력들을 조율하고 능률화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관련 환경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주요 기반 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혁신도 장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국방부와 국무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에너지부, 국가정보국, 연방재단관리청 등이 EMP 공격에 따른 위험 요소들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EMP 위험을 공식 거론하고 행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적시한 행정명령을 발동시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MP는 공중에서 폭발시킨 핵탄두에서 발생하는 고강도 전자기파를 이용한 공격 방식입니다. 400km 고도에서 탄두가 폭발하면 미국 전역의 전자장치에 손상을 일으킨다는 우려 때문에 북한의 EMP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과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등은 EMP 공격이 물리적 핵타격보다 훨씬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일부 미국 언론들도 EMP 공격에 따른 사회 기반 시설 붕괴와 질병 등으로 미국인 90%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에 성공한 뒤 수소탄을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초강력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미 의회는 지난 2018-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서 북한의 EMP 공격에 대비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20년 동안 미국에 가해질 수 있는 EMP 공격 등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미 의회는 북한 등의 EMP 공격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00년 처음으로 EMP 위원회를 결성해 운영했지만 허황된 주장이라는 여론 등으로 지난 2017년 해체됐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며 EMP 대응력 향상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담은 오늘 행정명령은 현존하는 위험과 미래의 위협을 항상 경계하겠다는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됐지만 북한군 태세에는 변화가 없으며 그 위험성은 여전하다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연합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군사력을 여전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26일 비공개로 열린 하원 세출위 국방소위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외교적 노력은 계속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택해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며 주민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하노이 정상회담은 미북 양측이 세부적인 입장을 솔직하게 교환하고 합의를 향한 이견을 좁힘으로써 우리가 이런 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는 도전적이지만 지난 14개월 동안 우리가 도발해서 대탕트로 옮겨가며 목격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메커니즘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계속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의 재래식 비대칭정력에는 검증할 만한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방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이유로 한반도 안보 상황은 적절한 태세와 준비 전력을 계속해서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로 한반도 일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들이 이뤄졌지만 현 분위기 변화가 북한군 태세와 준비 태세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군은 여전히 강력하고 위험하며 전력 구조와 준비 태세 그리고 치명성은 2018년의 평가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12일 하노이 회담에 앞서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도 북한의 군사력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핵미사일 실험이 400일 이상 중단됐지만 비핵화에 부합하는 북한의 활동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날 하원 세출위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까지 북한은 여전히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와 일치된 견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 또는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보상을 대가로 부분적 비핵화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두 차례에 걸친 미북 정상회담은 중요한 이정표였다면서 북한과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세부적인 입장을 교환하고 여러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혔으며 미국은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하노이 회담 이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 폐기와 같은 비핵화를 향한 몇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선 여전히 이뤄져야 할 것들이 많다고 명시했지만 이번 서면 답변에서는 이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도 북핵미사일 위협이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셰너헨 대행은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의 외교관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협상하는 동안에도 북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미 본토는 물론 동맹국들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 앞서 지난 15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셰너헨 대행은 또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지지한다며 우리 외교관들이 계속 유리한 입장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역내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는 함께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본토를 보호하고 단호하게 승리할 능력을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외교관들이 북한의 비핵화 길을 모색하는 동안 국방부는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의 선박간 환적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도 이날 서면 답변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갖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다양한 비상사태에 계속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역내 동맹국들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를 상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지도자가 표명한 의도와는 별개로 북핵미사일 역량은 존재하며 그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군 태세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북한의 공격과 도발, 강압을 억제하기 위한 태세를 갖췄고 훈련돼 있다면서 현재 그들의 우선 과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국무부가 주도하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위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전직 관료들은 앞으로도 북한 협상의 핵심 지렛대는 경제 제재라며 제재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은 과거처럼 대북 전략을 유연하게 바꾸라고 미국을 설득하려 들 것이라며 미국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 전략을 점검하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의 상국석좌는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원했던 것은 제재 완화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던 차석좌는 북한이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고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과거식 협상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가 대북 제재를 가해 북한의 협상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e didn't ask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e did not ask for normal political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He asked for one thing, and that was sanctions relief.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요구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나 미국과 관계 정상화가 아닌 제재 완화 한 가지였으며 따라서 제재가 지렛대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 등은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차석좌는 덧붙였습니다. 차석좌는 이어 북한은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무기 비축량을 늘려왔고 미북 협상 중에도 숨겨진 미사일 기지들을 내놓지 않았다며 북한에 대해 제재가 아닌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Some of our research has shown North Korea has at least 20 undeclared missile bases.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관하는 최소 20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있고 미북 협상에서 북한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전략으로 돌아간다면 북한의 핵 확산 위협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냈던 켈리 맥사맨 미국 진보센터 부회장은 단계적 비핵화 접근 방식의 재검토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한 번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제재 완화를 허용한 뒤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다시 제재를 부과하는 소위 스냅백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These can be things that we look for in an interim deal in exchange for very limited and reversible sanctions relief with potential snapback.
우라늄 용축이나 재처리 시설 동결 등 북한의 조치가 잠정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며 언제든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사맨 부회장은 이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제재 이행이라면서 스튜어트 랩이 재무부 차관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란 제재 이행을 당부했던 것처럼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서도 행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omebody at the Treasury Department or the State Department needs to be appointed full-time in charge of sanctions enforcement on North Korea.
국무부나 재무부의 대북 제재 이행 담당자가 임명되고 특히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지 매일같이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대북 협상 전략 수정 요구에 미국이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빅터 차 한국 석좌는 과거에도 한국과 중국은 북한과의 협상이 교착되면 미국에게 유연한 대북 접근법을 요구했다면서 미국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ose who want to see continued diplomatic progress, like the South Koreans and the Chinese, will invariably come to us.
한국이나 중국 등 외교적 진전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찾아와 북한 행동에 불평하고 미국 불만에 공감한 뒤 미국에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차석자는 이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한나라 두 체제, 즉 연방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goal is not unification, but it is to try to create this one country, two systems, where there's an economic marriage between the two sides. But
한반도 통일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과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합병됐지만 정치적으로는 분리된 한나라 두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차석자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이용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 이행 전략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 없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는 비핵화 외교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no company or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that will enter North Korea given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supply chain.
주민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이나 국제금융기관들은 없을 것이며 인권에 대해 진정한 대화를 하지 않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대가로 약속한 카지노나 콘도는 공허한 약속일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차석자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조속히 지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지난달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철회를 전격 지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었는데요. 대북 제재를 둘러싼 미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박형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빅딜을 내세우며 제재와 대화를 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와 유망한 외교적 관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겠다는 의미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시동을 건 것은 제재였습니다. 22일 미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겁니다. 트럼프 정부의 올해 첫 독자 제재이자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구체적인 압박 조치였습니다. 이와 함께 1년여 만에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에 관한 주의보도 갱신 발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불법 환적과 북한 석탄 수출에 연루된 선박 60여 척을 무더기로 감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해운사가 소유한 운반선 루니스호도 들어갔습니다. 독자 제재로 중국을 겨냥하고 주의 대상에는 한국 선박을 포함시킴으로써 관련국들의 제재 이행과 동참을 환기하려는 포석도 담긴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또 당장 협상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보다 제재의 무게를 두겠다는 신호로도 여겨졌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한 대응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북한은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인력을 전격 철수했습니다. 한편 대북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일찌감치 압박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14일 유엔을 찾아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주요국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까지 안보리 제재 결의의 전면적인 이행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9일에는 영국 런던을 방문해 영국, 프랑스, 독일 당국자들과 회동했는데 유엔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됐습니다. 이어 비공개로 중국도 찾은 것으로 25일 확인됐습니다. 언론은 비건 대표가 중국 측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의향을 전달하는 동시에 유엔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에 대규모 추가 제재를 철회할 것을 명령했다는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표로 한동안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긴 침묵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철회를 언급해 그 의미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제재가 기존의 제재가 아니라 새롭게 발표될 제재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북한은 자세한 설명 없이 전격 철수했던 남북연락사무소의 인력을 부분적으로 복귀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제재 취소 지시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복귀로 이어지며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두드러진 대북 압박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독자 제재만 9차례 단행했습니다. 특히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시기 제재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도 양국 간 냉각기가 길어지면 미국이 추가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 추이와 다음 달로 예상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 협상과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아 대외 정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지 서두를 것 없다는 기조에 따라 압박을 조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향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유럽연합 EU가 중국 화웨이사의 차세대 이동통신 5G 장비 사용을 배제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또 미국 인터넷 회사들을 겨냥한 새 저작권법도 가결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마무리된 뒤 민주공화당 두 당이 핵심 현안으로 건강보험제도 문제를 꺼내들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폐지를 그리고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호를 다짐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유럽연합 소식부터 볼까요? 유럽연합이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업체죠. 화웨이사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권고를 했는데 이거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26일 중국 화웨이사의 차세대 이동통신 5G 시스템을 둘러싼 안보 논란과 관련해서 자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유럽위원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회원국들의 이 화웨이사의 5G 사업 참여를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화웨이사의 5G, 5G 시스템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장비 사용을 좀 배제해달라. 이렇게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요청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사가 네트워크에 이른바 백도어를 설치해서 불법으로 전산망에 침투해서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겨주는 간첩 행위를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 연방검찰은 현재 멍완조 화웨이 최고 재무책임자와 자회사 두 곳을 10개 혐의로 기소한 상태고요. 미국 정부는 이 동맹국들의 화웨이 장비 사용 배제에 협조할 것을 요청해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EU가 이날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화웨이 시스템의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EU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보안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이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보안 위험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회원국 간의 정보 공유를 거쳐서 유럽 사이버 안보 기구에 10월 1일까지 안보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EU 차원의 일괄적 조치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EU 유럽 연합의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달려 있는 회원국들은 모두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인 것은 아닌데요.
예.
하지만 EU 회원국들은 EU의 판단을 정책의 근거로 삼는 편입니다.
그렇겠죠.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지침에서요. 각 회원국은 특정 5G 장비나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원국 각국이 보안 요건을 개선하고 공급자와 사업자에 관한 의무를 강화하는 등 네트워크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화웨이로서는 EU의 결정이 뭐 반갑겠는데요.
네,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웨이는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이 5G 보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EU의 접근 방식을 환영한다면서 유럽 규제 당국이 갖고 있는 사이버 보안 우려에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동맹국들의 화웨이 장비 배제를 적극 홍보해온 미국에는 타격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네네. 미국 정부가 화웨이사 장비를 공유하면은 그 유럽에 있는 동맹국들과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리처드 그린을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이달 초에요. 독일 경제부 장관으로 앞으로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독일의 5G 사업에 화웨이와 중兴통신 등 중국의 통신 장비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미국과 독일이 예전 같은 협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독일과 프랑스를 주축으로 한 EU의 이번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이 나오고 있네요. 새로운 저작권법도 통과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 적용할 저작권법 개정안이 26일 유럽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창작물의 금전적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네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유럽이 인터넷을 바꾸고 있다라고 CNN 방송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어떻게 작동되는 걸까요? 인터넷을 바꾼다. 아주 큰 얘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되거나 불법 유통되던 창작물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규제를 새 법에 담았는데요. 먼저 뉴스 사용료 규정입니다. 이 서구에서 뉴스를 살펴볼 때 많이 사용하는 이 구글 뉴스를 예로 들면요. 구글 사이트 안에 각 언론사 기사에 링크를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개정 저작권법 발효 이후에는 이 구글이 이용자들에게 기사를 보여주려면 각 언론사에게 돈을 내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뉴스 사용료 규정이고 두 번째는 뭔가요?
업로드 필터 규정인데요. 동영상 전문 사이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음악 또 관련 영상물들을 검열하는 장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창작물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겁니다.
네, 달라져서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달라져서 좋은 쪽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유럽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음악인, 영화인 같은 창작자들을 비롯해서 일부 대형 현지 언론사들도 반기고 있는데요. 새 저작권법 가결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속속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 네. 뭐 창작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용료를 보장받게 되니까 뭐 적극적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소한 유럽에서는요, 창작자들의 권리를 정당한 수준으로 보호받게 됐다면서 환영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그동안 저작권 침해를 주도하거나 방치해서 이 접속자의 흐름, 트래픽을 끌어모았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네. 뉴스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걸 옮기는 캐리어가 됐던 그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네, 구글은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유럽의 창조적인 디지털 경제를 해칠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관련법 조항에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단속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건데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다른 기업들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네. 유럽의회가 이번에 이런 입법을 추진한 이유가 뭘까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등 뭐 이쪽을 좀 겨냥한 듯한 그런 내용인데요.
네, 규전 법규로는 빠르게 변한 온라인 환경을 다룰 수 없다고 유럽연합 집행부가 판단했습니다. 기존 EU 저작권법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활성화되기 훨씬 전인 2001년에 제정됐는데요. 문화상품들이 유통되는 경로가 온라인 영역으로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이 고칠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3년이 지나서 이제 가결된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네요.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예, 구글을 비롯한 업체들의 반발 때문인데요. EU에서 공청회를 열 때마다 해당 기업들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규제 대상인 유튜브 운영업체 구글과 인스타그램 운영업체 페이스북 등이 모두 미국 회사들이다 보니까 미국과 EU 간 경제적 마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EU 당국이 미국 인터넷 기업의 불리한 조치를 진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7월 구글에 43억 유로, 미화로 한 50억 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손전화 응용 프로그램인 앱을 내려받을 때 구글이 마련한 경로로만 사용하도록 한 걸 문제 삼았고요.
네네.
또 지난주에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구글에 추징한 과징금 총액이 미화로 93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유럽에서 사업하기가 좀 어려워지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새 저작권법이 언제부터 발효가 되는 건가요?
아직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EU 정상회의가 최종 승인해야 되는데요. 정상회의는 새 저작권법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혔습니다. 이후 관보에 게재하면 공식 발효되는데요. 시행령 확정 등을 거쳐서 완전히 집행하려면은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EU 측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두 당이 2년여 정도 끌었던 특검 수사에서 이제 다른 현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중앙정치권이 특검 수사에서 건강보험 개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26일 양 진영에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건강보험이라면 오바마 케어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들었던 건강보험 제도인데요.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의 뒤를 이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그간 오바마 케어 폐지를 그리고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연방 법무부에서 오바마 케어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있었죠?
네, 연방 법무부가요. 지난 25일 제5 연방 순회 항소법원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법무부는 이 편지에서 오바마 케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이런 편지를 항소법원에 보낸 이유가 뭔가요?
네, 몇몇 공화당 소속 주 법무부 장관과 주지사가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네?
지난해 12월 텍사스 주 소재 연방 지법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송이 현재 2심인 제5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올라간 상태인데요. 이 법무부가 해당 소송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겁니다. 법무부는 편지에서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라는 1심 판결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위헌 결정이 나온 겁니까?
네, 오바마 케어는 건강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2017년 12월에 통과된 조세 개혁법이 이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 오바마 케어 문제는 이미 연방 대법원에서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미 두 번 오바마 케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이 세금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법무부 서한을 통해서 먼저 건강보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연방의회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하고 오찬을 함께했는데요. 이날 기자들에게 오바마 케어를 손보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화당이 곧 건강보험을 위한 당으로 알려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다음 선거 현안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공화당과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는 반응인데요.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6일 기자들에게 오바마 케어가 미국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트럼프 행정부가 모두 없애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건강보험 제도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내놓을지 알려진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예. 지난 며칠까지만 해도 특검 수사가 중심이 돼 있었는데 이제 그 민주공화양당이 다른 현안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검 수사 결과 면죄부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2020년 선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의원들에게 특검 수사를 뒤로 하고 2020년 선거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다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거론이 된 현안이 바로 건강보험 개혁 문제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부분 지역 구름 조금 끼었다가 점차 많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1도, 낮 최고 10도. 남포 아침에는 2도, 낮에 10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11도. 중강 강계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점차 구름 많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상 3도, 낮 최고 12도. 개성 아침 최저 영상 2도, 낮에는 13도. 사리원 아침에는 1도, 낮 기온은 1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이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으로 구름이 많이 낍니다.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 그 원산과 장전 지역 새벽까지 눈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1도, 낮 최고 9도, 회산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상 4도, 원산 아침에는 2도, 낮 기온은 8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8도, 성진 김책 지역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8도, 삼지연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점차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3월 27일 수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후속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29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처음입니다.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가담자에 미국인이 포함됐으며 사건 발생 이후 미 연방수사국 FBI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스페인 고등법원이 어제 당시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이들은 모두 10명으로 미국과 한국, 멕시코 국적자가 포함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법원은 또 이들 중 멕시코인인 에이드리언 홍창이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넘기기 위해 FBI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 정부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가 저궤도로 운행하는 위성을 격추하는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오늘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리의 과학자들이 지상에서 300km 떨어져 저궤도로 운행하는 위성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는 인도가 오늘 전례 없는 업적을 이뤘으며 우주 강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외교부도 이날 성명에서 이번 시험의 성공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 등 외부 공격에 대해 인도의 우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억지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인도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운행하는 위성을 격추하는 무기 역량을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가 미국 정부의 골란고원 이스라엘 영토 선언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유엔 주재 시리아 대표부는 어제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에 골란고원의 상황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AFP 통신은 유엔 외교관을 인용해 프랑스가 즉각적으로 회의 일정을 잡진 않았지만 안보리에서 시리아의 요청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안보리는 오늘로 예정된 골란고원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 연장과 관련된 회의에서 최근 사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의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 참여를 금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어제 발표한 회원국들의 안전한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침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이 지침은 EU 회원국들이 오는 6월까지 자체적으로 모든 통신장비에 대한 안보 위협 여부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회원국들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안보 위협 평가 대상 제품으로 화웨이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서방 국가들이 화웨이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화웨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야당의 대통령 퇴진 운동 등으로 전국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에서 또다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에 따라 어제부터 이틀간 휴업과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수도 카라카스 시내 상점과 은행 등이 대부분 문을 닫았으며 지하철 운행도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공보부 장관은 이번 정전 사태가 주요 전기 공급원인 수력발전소에 대한 고의적인 방화 공격 때문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바 미 국무장관이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작성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 보고서를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어제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바 법무장관이 특검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는 의회 요구와 관련해 일반 공개용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수주 안에 제출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